여러분, 혼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참 옛날에는 없던 말입니다. 뭐 혼술, 혼밥, 예, 혼자라는 거죠.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 문화 또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의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 이건 우리 이기주의라 그러는데, 개인주의를 넘어서 지금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그 700년 전에도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이야기하며, 이사야 47장 8절에 사치하게 평안하게 지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에서 계속 등장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평안하다는 게 뭐예요? 돈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게 뜻대로 척척척척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면은 같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뜻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 끔찍한 이야기. 우리 한번 옆에 문 인사해 보세요. 오직 나뿐이라. 누가 좋아하겠어?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외딴 섬이 아니에요. 육지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너와의 관계, 이게 인생이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쩌면 오랜만에 들어보고 또 묵상해보는 그런 주제일 수 있어요. 늘 나만 생각하고. 근데 우리란 말을 써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 속에 또 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 다른 사람이 울고, 아파하고, 설 자리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지 다녀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근데 얼마 못 가요. 또 바쁘고 또 당장 발에 떨어진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또 너도 잊어버리고 우리도 잊어버리고.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왜 우리를 이야기하느냐?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몇번 등장하느냐? 10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우리라는 단어가 100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죠. 1장에서만 22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이 10절밖에 되지 않아요. 뭐 외우려면 얼마든지 또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장인데 22번 나오고, 오늘 본문을 삼고 있는 1절에서 4절까지만 해도 우리라는 단어가 몇번 나온 줄 아세요?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4절 가운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 근데 1장에서 우리가 22번 나오고, 2장에서 5장까지, 거기는 1장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또 12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 그 자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고.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이란 그 어떠한 것은 어느 나라 제품이냐?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떠한 사랑은 made in heaven입니다. 하늘에서만 있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1절에는 자녀로 끝납니다. 자녀들아, 네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줬는데 하나님 외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했는데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죠. 근데 요한 1서 5장, 요한 2서 1장, 그리고 요한 3서 1장이에요. 가요 장로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인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요한 1서에서도 안 나오는 단어, 요한 2서에서도 안 나온 단어가 세 번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근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설치고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막 혼란케 했어요. 그러니까 막 구원관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때에 이 편지를 썼어요. 목적이 뭘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입니다. 그걸 뚜렷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면요,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는데 마귀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 자녀는 됐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녀됨의 권세는 수많은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공부 다 했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바로 생명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생명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란 말이 12번 나오는데 먼저 1절 2절에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긴 하나 덧붙여서 태초에 붙어 있는 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생명의 말씀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명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에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아 어렵다고 떠나니까 너희도 떠나게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있는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개 보고 내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돼지 보고, 고양이 보고, 반려견 보고, 반려묘 보고 내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귀엽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생명이라고 스스로 자신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무슨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으로 거듭나 생명을 가지고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이 나를 살린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생명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는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생명이 나타나서 팔레스타인 땅을 거닐 때에 그가 부름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를 가르쳐서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그는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그랬어요. 식사할 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옷자락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 요한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그것도 자세히 보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영생을 확실히 가졌다는 겁니다. 긴가민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절 보십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다시 합니다. 증언할 정도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이 생명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아멘.
여기 요한이, 나 요한이 보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았는데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된지라. 우리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이오리듬 할 때 그거죠. 그런데 저기 영원한 생명은 조에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6장 25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의 귀중성을 이야기하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목숨도 이 육체의 생명도 백년 안짝 사는 이 생명도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당신 받았습니까? 보았습니까? 손으로 만졌습니까? 체험했습니까? 그 생명으로 삽니까?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긴가민가인데요.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가십시오.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니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늘 그렇고 그런 거예요. 늘 매너리즘에 빠지고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나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예요? 살아있는 자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전이 살아있는 거, 숨쉬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뭐예요? 내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사 거듭나게 해서 죄 사함을 주고 영생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살 수 없는 eternal life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 육체의 생명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마치 손으로 만진 것처럼,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 아, 내가 숨을 쉬면서, 어휴, 내가 살았네? 죽다가 살았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살았네! 내가 허물로 죄로 죽었다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잔뜩 죄를 낳고 죄가 상장한 전 사망을 낳는데 내가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살았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들었고 보았고 확실히 보았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확실한 거예요. 긴가민가 아닌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내가 확실하게 살았던 걸 아는 것처럼 죽은 자는 생명이 있음을 몰라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요즘 간 이식합니다. 인공 이 기관, 오장육부를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요. 심지어는 돼지 심장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돼지 심장 넣어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하는 도구입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빼앗아갈 수 있는 없는 육체의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 생명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뭘로 삽니까? 감정으로 삽니까? 기분으로 삽니까? 꿈으로 산다고요? 천만에 나는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꿈이 있고 죽었는데 무슨 감정이 있고 죽었는데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 요한복음 여기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시다. 예배 드릴 때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생명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에요. 생명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불신자 대상이에요. 기록 목적이 뭡니까? 야, 너희들 제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라.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아들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되어 육지 가운데 거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생명 주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려고 오셨다. 제발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불신자들한테. 근데 그걸 딱 읽고, 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스도네. 아, 나는 믿어. 나 생명 얻었네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젠 잊어버리지 말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라고, 감격하라고, 춤을 추라고 다시 기록한 거. 그것이 요한 1서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왜 있는데도 왜 모르느냐? 돈이 내 안에 주머니에 백만 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있는 줄 모르니 쓰지를 못하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그 생명으로 사용하고 그 생명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머물 거예요. 이제는 요한 1서 5장 13절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생 공동체입니다.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생명을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뛰며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전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우리는 사귐 공동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귐 공동체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렴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 안에 사귐의 은혜가 있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의 사귐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펠로십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의 5대 지표가 있습니다. 예배.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 이게 기초입니다. 교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교제. 교제가 없는 것은요, 교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헛된 예배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랑이 없는 양육, 지식만 쌓는 거죠. 사랑이 없는 봉사, 억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 메마른 겁니다.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귐, 이걸 누리십시오. 여러분, 시체와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망이 가득하다면 서로 사귈 수가 없어요. 시체끼리 같이 옆에 나와봐야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교감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감정의 교류도 없습니다. 기도의 교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이야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팔, 다리 따로따로 놀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상합하고 서로 도와야죠. 그래야 몸을 건강하게 자라죠. 아유, 꼴 보기 싫어. 손절해. 난 혼자만 교회 다닐래. 그게 될까요? 그러니. 그러네. 생명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웅다웅 다투더라도요, 그러면서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배우며 내 부족을 하면서 그러고 자라는 게 교회예요. 가정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한번 싸웠다고 해서 여러분 형제 자매가 한번 싸웠다고 해서 손절합니까? 아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교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을 누리세요. 사랑방을 통해서, 사역회를 통해서, 또 각종 각양의 모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지지고 볶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누림이란, 이 사귐이란 말이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은 뭐냐? 사귐이 아닙니다. 어둠은 사망입니다. 어둠은 죄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7절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절에 하나님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어두움은 사망이요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가면 자세하게, 5장에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생명이 그 속에 없다고 이야기까지, 아직까지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사귐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한 마음 한 뜻 되면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치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할 때 떠벌대며 교제하게 될 때 수가 더 많아지는 사귐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오직 나뿐이라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겠다 천만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혼자 못 살아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도 생명을 함께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개하고는 못 사귀어요. 돼지하고는 못 사귀어요. 생명 있는 것은 사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나가보니 교회 청년이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뭐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뭐 장로님들 보고 목사님 꼴 보니까는 이러니 청년들이 안 나오죠. 아이고, 난 교회 더 이상 안 나가랍니다. 교회 다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 그 화로가에 있는 석탄 하나를 또 꺼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펄펄 뜨겁게 굴던 석탄이 금방 제가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청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잘 나뿐이라 하고 의롭게 살아봐. 금방 식어져. 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 주님 오실 그때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려면 서로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꼬라지 보기 싫어도 손절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뜨겁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서로 사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스스로 모임을 캐버립니다.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어. 그냥 뒷자리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갈 거야. 왜 편하니까. 그 편안이 주님의 평안입니까? 편안할 줄은 몰라도 평안은 없을 거예요. 컨비니언스는 할 줄 몰라도 피스풀한 마인드는 없을 거예요. 편안해 죽겠어 아니에요. 평강해 죽겠어. 홍수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에서 사귐을 뺐다면 나밖에 없어요. 나뿐이라밖에 없어요.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냐? 기쁨 공동체라는 겁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록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기록 목적이 아까 요한 1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희에게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미라. 그런데 여기 기록 목적이 얼마나 급했던지 막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한테 우리가 쓰는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혼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한 교회다 하면서 우리가 쓴다, 내가 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쓴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돌아보세요. 숨을 헐떡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아요. 목사는 다 알잖아요. 그까짓 거 고민이라고 하지만은 그분은 그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사귐으로 살지 않고 나 혼자만 사니까. 그러니까 혼자 혼술 먹으면서 혼밥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권 안에서 풍성한 이 기쁨을 안 누리면요, 여기서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허전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면 허전해요. 그러니까 세상 가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기쁨을 추하는 거예요. 찬송의 기쁨,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선교의 기쁨, 이건 다 사라지고 불신자와 똑같이 일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지 않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 신앙이 아주 이상한 괴물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가정에 기쁨이 없다면 그 가정 죽대 바치잖아요. 우리 교회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다 그랬는데 시편 43편 4절에 예수 하나님을 가르쳐서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귐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처럼 슬픔과 탄식이 좀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좀 문제가 있어도 예수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그 사람이 교제권에 와가지고 하하호할 때 얼마나 기쁠까? 교회가 기쁨이 넘치려면요 생명이 넘쳐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니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슬픔을 나누면은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조이가 뭐예요? Jesus, others, you.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할 때 내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예수의 기쁨, 너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내 기쁨이에요. 예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제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저들도 우리 안에 오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사귐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생명 사귐, 기쁨이 넘치는, 진짜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에스겔 골짜기처럼 사망으로 가득 찼어요. 교회만이라도 생명이 있어야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세상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마저 그런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라도 서로 사랑하며 보듬떠 두고 서로 위하고 축복하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교회만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